요한복음 19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은 기소된 죄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로마 정부가 사용하던 한 방법이었습니다. 대개는 기결수에게 매질을 가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처벌로서 죄수를 기둥에 붙들어 매고 등 가죽이 터지도록 때리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유리 조각들과 납 조각들이 박힌 채찍을 들어 잔등을 이리저리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등이 갈라지고 살점이 채찍에 묻어 나온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런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받아내곤 했습니다. 죄인이 자백을 하면 다음번에는 채찍질을 약간 더 약하게 가하곤 합니다. 그 옆에는 서기가 대기하고 서 있다가 자백을 할 때마다 받아 적곤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여러 미제의 사건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십자가에 매달기 이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그들은 그런 방식을 통해 여러 미제의 범죄 사건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치졸한 고문 방식을 사용하여 죄수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곤 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질하도록 명한 것은 그분으로부터 죄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소한 일과 관련하여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가 그분의 무죄를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채찍질을 가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사야 50장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죄한 사람을 그런 고문에 처하는 것은 로마의 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의도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채찍질을 당할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채찍질 당하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분에게는 자백하실 일이 하나도 없었고 입을 여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그 심한 채찍질을 그냥 그대로 다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그 다음번 채찍질은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마침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길 지경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초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의 결과 중 하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인류에게 고통이 주어진 것이 죄를 인한 것이기에 예수님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은 지금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다 씌웠습니다.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가시가 어디서 유래했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인간에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가시는 저주의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가시는 발달하지 못한 꽃봉오리라고 합니다. 저주가 제거된다면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모든 가시들이 다시 한번 꽃봉오리가 된다면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는가? 가시는 저주받은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 때문에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은 극히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죄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로 인해 생겨난 가시를 그분의 이마에다 놓은 것은 아주 적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후 군병들은 그분을 보고 희롱조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말하며 그분에게 자주 색 옷을 입혀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곤 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는 말도 안 되는 고백입니다. 만일 그가 그분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그가 왜 그분에게 채찍질을 하도록 허용했는가 말입니다. 채찍질을 하다 보면 그분을 죽이려 하는 저 피에 굶주린 폭도들의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으리라고 빌라도가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분에게 그 끔찍한 형벌을 가하도록 내버려 두면 저들의 마음이 흡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경우 죄수들은 그 채찍질을 견디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그런 잔혹한 형벌을 받는 동안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자로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마태복음 27장 4절. 빌라도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 이런 사람을 난생 처음 취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 흥미롭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문을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빌라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신 듯이 보입니다. 그분이 통제권을 가지고 일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반면 빌라도는 무력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빌라도는 꼭두각시인 듯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끼어서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로 인정하는 책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메시아냐?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믿는 바에 따르면 메시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뇨? 그들이 대답하기를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말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런 인물을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는 진실로 예수님을 보고 찬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는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 추가 신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빌라도는 자기 자신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 달 수도 있고 너를 놓을 수도 있다. 그는 자기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한다면 그는 그 책임 또한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너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너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몰라서 짓는 죄가 있다. 빌라도는 진실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저들의 죄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비장의 무기를 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빌라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빌라도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짜증만 많이 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한 번만 더 호소한다면 빌라도는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빌라도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잘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얘기를 꺼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종교 지도자가 한 말치고는 이건 엄청난 발언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무서운 말입니다. 고약한 고백입니다. 보다시피 이 대제사장들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법을 알고 있었으므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소는 날조된 것일 뿐임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도록 놔둔다면 머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쫓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 지위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런 성명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후대에 이르러 로마에서 가이사, 즉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매년 황제의 신상 앞에서 분향하며 황제를 주님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매우 잔인하고 혹독한 방식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가곤 했습니다. 팍스가 쓴 순교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책인데 그는 그 책에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책 속에 여러 군데 형을 집행하던 관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말만 하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한편 그들을 구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권유를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 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관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4명의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으며 한 명의 군사가 그 앞에서 행하며 죄목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그들은 도성 안을 이리저리 한참 돌다가 성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이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죄수와 그의 고통을 보여주어 그들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세 명의 군사는 죄수 뒤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의 거리를 돌아다닌 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 불리는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죄수가 지고 온 십자가를 세운 뒤 그 위에다 죄수를 달아 죽기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죄수를 십자가에다 단 후 질식사할 때까지 내버려 두곤 했습니다. 가끔 죄수들은 수일간 거기 달려 있다가 죽곤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나무에 다는 것과 관계되는 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을 그날 밤이 지나도록 거기다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은 것이 판명났으면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나무에서 끌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21장 22절에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람을 나무에 달아 처형하였다면 그 시신을 밤새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 안으로 매장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을 당일에 매장하는 관습을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빈의 장례식은 예외였습니다.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매장을 하지 않고 기다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 문화에서는 고인을 죽은 그 당일에 매장하게 되는데 이는 방금 지적한 선구 내용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특이한 선구를 지적하며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어쨌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십자가보다 앞서 진행하는 군사가 메고 가던 팻말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 바로 머리 위에다 못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지나가던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무슨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라틴으로는 갈보리입니다. 18절 말씀.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칼보리란 말은 두개골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흥미로운 것은 빌라도는 이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결단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십자가의 형벌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양보를 했고 그런데 여기 이 사소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곧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말씀. 사람들은 아주 자주 그렇게 처신합니다. 그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내가 앞서 얘기한 대로 죄수를 재판 법정에서 끌고 나와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가는 데는 네 명의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다섯 조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 군사들은 각자가 그 중 어떤 조각을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속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고 한 사람이 그 하나씩 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은 찢어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제비를 뽑아서 선택한 한 사람이 다 갖기로 하자. 그래서 그들은 그 옷을 가질 자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흥미로운 것은 그것으로 인해 시편 22편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이 성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가 예루살렘 도성 근처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메섹 문과 헤롯 문 사이의 성벽 맞은편 골짜기 건너편으로 200피트쯤 되는 짧은 거리에 모리아 산이었던 살록이 있습니다.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원래 모리아 산 꼭대기에 건립되었으며 골짜기는 채석장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거기 있는 돌들은 원래부터 층으로 쌓여져 있었으며 대단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평평하게 층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수들은 그저 구멍을 뚫고 거기다 나무 못을 박은 뒤 물을 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팽창하여 마침내 그 돌들이 쪼개집니다. 그런 돌들을 사용하여 솔로몬 성전을 지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상당수도 그런 돌들을 사용하여 지은 것이었습니다. 헤롯도 이 돌들을 사용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북쪽의 이 특정 지역에는 큰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건축 자재가 아주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골짜기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시대에는 산 꼭대기까지 산줄기가 곧장 뻗어 있었던 것인데 예루살렘이 도시가 되고 나서는 이 지역은 그 도성 건설에 쓸 돌을 캐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쉽게 그 변천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벽에 올라 도성 거리를 내려다보면 현대식 거리를 쳐다보노라면 돌을 캐낸 자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지 위에다 성벽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 산이 있는 건너편을 쳐다보면 돌을 캐낸 결과로 절벽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 허리에는 앙상한 해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눈도 코도 있으며 마치 두개골을 연결해 놓은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해골의 곳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산록에 해골 모양의 것이 있어서 이곳이 골고다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위에 올랐던 사람들은 건너편을 쳐다보다가 거기에 달려있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그분이 십자가에서 토로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옛날의 동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우물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동산 식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동산에는 또한 바위를 뚫어 만든 무덤들이 있었고 2장의 끝에 가면 이런 선구가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오늘날 동산에 무덤이라 불리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옆에, 즉 골고다 옆에 있던 동산 안에 무덤이라고 여러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믿을만 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은 것은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당시 십자가 옆에는 네 명의 여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주께 바치려고 성전을 찾았을 때 주님을 섬기던 한 노인이 살아 생전에 주님의 구원을 즉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노인은 아기를 번쩍 들어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고 그는 마리아를 향하여 그 아기의 위대함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나는 확신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찌르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여동생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자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서로 사촌간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여인입니다. 그녀는 갈릴리 연안의 한 작은 마을 막달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고난을 당했으나 예수님이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신 후에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제자 요한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면서도 그 이름을 대지 않고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이런 표현을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요한으로 불러졌으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알려졌지만 그런 명칭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식으로 믿었을 것이며 마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끔 하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제자들은 왕국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늘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듯 논쟁을 벌였을까요? 그들 각자는 자기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느낌은 실은 모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 그것은 옳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며 그분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보는 한 세상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보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한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렇다 요한아 이분을 돌봐드리거라. 그분을 지켜드리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 관계가 우리의 인간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밀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에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봐드리라는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은 마리아를 돌보라는 직임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시 말하면 자식된 도리를 마지막까지 다한 후에 어머니를 돌봐드리도록 부탁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대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아시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썰기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성령을 응하게 하려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정의로서 지금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의 두뇌가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을 때 인공적으로 심장을 작동시키지만 두뇌가 정지했다면 그 영혼은 떠나간 것이며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혼도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그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합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로마인인가? 아니면 유대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 어느 누구도 나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버릴 권한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우리는 앞에서 신명기 21장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의 법이 죽은 자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로 묻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을 십자가에 달아 안식일을 지나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유월절 후 첫째 날은 무교절의 첫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은 그 날이 무슨 요일이든지 간에 안식일로 지켰으며 안식일처럼 그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을 무교절의 첫날에도 그대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목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의 믿는 바입니다. 금요일은 무교절의 첫날, 즉 큰 안식일이었으며 무교병을 먹는 축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즉 토요일은 통상적인 안식일로서 그날까지 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분 자신의 예언처럼 무덤 속에서 3주 3야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본문에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지적한 것은 그날이 통상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즉 무교절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달리기에 의하면 한 날은 일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요일 밤을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며 보내셨습니다. 유월절은 목요일 일몰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지적하였듯이 예수님은 토요일이 지난 후, 즉 통상적인 안식일이 지난 후 일요일에, 즉 그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계산법은 내가 제창한 것으로서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빨리 죽도록 하기 위하여 군병들은 곤봉을 가지고 치기도 했으며 죄수의 발을 꺾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뼈를 부서뜨리기도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죽음을 최초하게 되었습니다. 시신들을 안식일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곤봉을 가지고 왔으며 예수님과 함께 달린 도적들의 뼈를 부수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심장 주변에는 액낭이 하나 있는데 심장이 파열되면 그 주머니에 물과 피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군병들이 그분의 심장을 찔렀을 때 그것은 그분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심장 주위에 있던 그 작은 액낭이 터지면서 물 같은 액체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로 보건대 그분은 심장 파열로 돌아가신 게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예언은 시편 34편 20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예정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기 500여 년 전에, 아니 1000년 전에 미리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자리에 앉아서 향후 1000년 후에 또는 500년 후에 지상에 태어나게 될 사람에게 발생할 일을 기록해 두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어날 지극히 세부적인 사항들을 500년 전에 흥미진진하게 기록한 뒤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한 영감을 주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라는 점을 분명히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예언들을 성취시켰거나 성취되게끔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는 앞에서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비밀리 믿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은휘하던 제자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그 모두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그런 연고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비밀리에 믿던 제자들이 드러나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흡사하게 그려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조그만 일에는 뒤로 물러가다가도 큰 일을 당하면 호련히 앞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친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중대한 일이 터질 때마다 앞장서서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 터질 때면 그분은 공연히 흥분을 하곤 했습니다. 극히 작은 일인데도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대한 일이 터지기만 하면 그분은 그 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한편 교통정리까지 깔끔히 해치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당하는 작은 일들은 그분이 도무지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비밀리 제자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당하자 그는 과감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의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빌라도는 예수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백부장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백부장은 그가 죽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들 중에 일원이요 종교적인 지배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량형으로 환산한다면 100파운드가 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들은 그 세마포를 가지고 시신을 쌀 때에 두르고 또 두르고 또 둘렀습니다. 그러면서 세마포 사이사이에다 향품을 넣었습니다. 향품을 넣고 둘은 다음에 꼭꼭 쌌습니다. 그들은 석회로 된 석관에다, 즉 무덤에다 매장하기 전에 향을 넣어 시신을 입관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쫓아서 그리했습니다. 그것을 석관이라고 부른 이유는 석회가 시신을 아주 신속히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틴으로 석관은 고기를 뜯어 먹는 자란 의미입니다. 그 석관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관에다 넣으면 시신이 아주 신속히 부패하게 되므로 다음 세대의 사람을 그 동일한 석관에다 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석관은 매우 편리한 매장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나는 우리가 다 함께 예루살렘을 가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는 2월에 한 번 더 갈 예정입니다. 거기 동산에 앉아서 건너편 언덕을 쳐다보면 매우 생생한 그림이 펼쳐집니다. 붉은 양귀비가 출렁이는 구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눈앞에 바짝 다가와 보이는 동산의 무덤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흘간 누워 계셨을 장소이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거기 앉아 있노라면 1만 마리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장소, 그 근처의 동산과 동산 안의 무덤 등을 세밀히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으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 여행에서 얻어진 감명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는 것은 1년 동안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보여주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물리적으로 학대를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므로 하나님은 흔쾌히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시여, 온 땅에서 당신의 이름이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당신의 행사가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무한한지요. 주여,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는 것은 당신께서 자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당신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여, 그것은 당신께서 하신 일에 대한 단순한 표현이 될 뿐이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